예,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귀가 아파가지고. 네. 설교 원고를 한참 써내려갔는데 인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상태로 좀 놔두시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기계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글을 쓴데, 인생이라는 단어가 한 10개 들어가가지고, 싹 지워버리고, 다시 원고를 썼는데, 제가 그, 젊었을 때 한창 유행하던, 예, 식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기인데요.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하는 이제 식기입니다. 우리 옆지체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왜 삽니까? 이렇게. 예? 왜 살아요? 왜 사냐고 웃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왜 사냐 그러면 나 웃지요. 그러고 이제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해악이나 풍자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웃고 살고 그냥 우프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상태로 두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방을 하게 된 것들을 책에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노예의 생태에서 풀어나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일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일까? 아마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궁극적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절만 은혜 받아도 설교가 다 들리실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정확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땅을 주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건 과정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생명이나 소유나 막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는 인간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전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업어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 이렇게 삽으로 확 푸듯이 그 노예 상태, 죄의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확 업어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이니라. 내가 너의 조물주이니라. 내가 너의 마스터이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의 책임자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듭니까? 하나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그냥 먼 우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너의 울음소리를 알고 너의 노예 상태를 알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조물주로, 책임자로, 마스터로 섬기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변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죠.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바나바 앞에 서면은 바나바를 묵상하면 저는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참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큰데 사도행전 11장으로 잠깐 올라가시면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게 받았다는 게 누구의 이야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넬료가 이달리아 백부장의 고넬료가 말씀을 받았다 하고 들었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고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옹졸해집니다. 작은 것에서도 삐지고 작은 것에 화가 나고 자꾸 사람이 옹졸해져요. 여기 보면 핀셋으로 야, 너 왜 그때 무할례자들과 식사했어? 하고 별일이 아닌데 이거를 흠집을 자꾸 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일을 11장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일을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고넬료가 주 앞에 돌아왔고 최초의 이방의 세례자가 되었느니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18절에 내려가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마음 상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19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생겼다 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생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서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요. 저기 그 아시아 중앙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른쪽에는 안디옥.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고요. 나중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저기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은 여기 안디옥이고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것이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으로 첫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것이 오늘 13장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냈다 했어요?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수리 안디옥.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바나바가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이 신약에 와서는 바나바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의 은혜 날개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신앙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2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자, 지금 바나바의 삶이 어떤 삶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각께 돌아올 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에서 쏟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선포합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목적과 인생이 바뀐 삶을 삽니다. 성령이 충만한 결과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영혼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있는 에너지와 자기에 있는 힘들을 나눠 쓰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게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다소라는 지역도 멀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을 잊혀진 존재로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반짝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13년 동안 제아에 묻혀 삽니다. 여러분 제아에 묻혀 살아보셨습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힘이 빠질 때, 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저 다소에 있는 어깨가 축 늘어진 한 사람을 찾아서 멀리 멀리 찾아와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의기소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은 주목 따위 하지 않냐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들이 많이 앉아계시고 교회나 세상의 리더자들이 많이 앉아계신데 바로 그런 것에 에너지 쓰는 겁니다. 힘 빠져있고 소외감 느끼고 자신감 없어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된 리더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은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다소에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자 26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바나바가 사울의 이 크기, 캐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역량이나 역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보다 앞설, 자기보다 더 영향력을 줄 사울을 가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나바의 낮아짐을 봅니다. 13장 이후는 바나바는 서서히 사라지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바나바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림 하나 봐주시면은 누군지 아시는 분은 제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 시원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이 영화가 이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모차르트라는 영화 나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맨 앞자리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저 영화를 봤는데 보여줘야죠. 이제 얘기할 겁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모차르트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때 당시에 궁중악사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천재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에 비해서 자기는 궁중악사로 성공을 했지만 늘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내는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세월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한다고. 근데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울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수에서 불러 함께 일을 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배려와 섬김,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앞에 서면 왜 그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제가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들려드렸던 시 한 수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하늘빛 바다라고 하는 이 시인데 바다의 주인은 하늘입니다. 하늘이 되고자 하진 않습니다. 다만 섬길 뿐입니다. 하늘 향해 수그리고 또 수그린 시간만큼 깊어졌습니다. 주인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만큼 넓어졌습니다. 주인께 정직하고자 유리처럼 투명하게 마음을 닦고 닦았더니 하늘빛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더 수그리고 수그렸더니 더 깊어진 영성이. 주인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만큼 그의 캐파, 마음과 이 상태가 바다처럼 넓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빛을 담는 바다와 같은 존재가 바나바였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뭐 시끌벅적하고 불 받아라 뭐 하고 뭐 넘어지고 성령을 요란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토저의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안에 이런 성령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박또박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절대로 미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무시무시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까닭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이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하고 서울반석교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 역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 텐데 자 오늘 본문의 13장 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니게르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피부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우르교 섬입니다. 섬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정치가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록이 사울. 이 헬라어의 기록은 중요한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이뤘다. 이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서로 문화와 또 이해, 피부 다 뛰어넘어서 조화롭게 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령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뭐 했다 했습니까? 첫 번째, 주를 섬겼다. 이거는 정확한 단어는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 역사 중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자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잔머리 쓰고 딴지 피고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왜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처음에. 도대체 인생 왜 삽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금식을 했다 했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제 설교는 질문이 많다는 것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욕정이나 정욕이 통제가 안 될 때 금식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화와 분을 참지 못할 때 금식하셔야 돼요. 육신의 일은 육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을 경우에 금식을 통하여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나 여러분 가슴 속에 생명력이 떨어지면 금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붙들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참 잘 드리고 계신데 교육관을 짓는 역사는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큰 본당을 질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자. 금식을 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낮추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각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탁하면 한 끼 정도는 금식가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제 순종을 했는데 자 질문 하나 더 해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회중들에게 음성으로 야 바울과 바나바 보내라 바울과 사울 보내라 바나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역사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리더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나바가 바울인데 온 성도들 마음속에서 동일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할렐루야 이들이 부담됐을 겁니다.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년 동안 제자 양육해가지고 한참 막 교회가 왕성해질 시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는 게 부담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반석과 같은 철산이 세워진 반석교회 반석과 같은 사도행전 9장 31절 암송하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 이러면 진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말씀하실 때 아멘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그것이 교회의 건강 척도인 것입니다. 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셔야죠. 그래서 여기 사울의 민첩성을 좀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개할까 합니다. 자, 첫 선교지인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다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도와주시면은 저기 그 살라미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저 섬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섬은 누구의 고향인지 아세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혹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 때는, 죄송합니다, 라떼를 사용해서 라떼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대학 교정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감동해서 눈물이 나고, 그래, 내 이제 모든 사람을 주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고향으로 먼저 보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서 어디 먼저 갔겠습니까? 자기 집 갔을 거예요. 집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얘기, 주님과 동행한 얘기, 하나님의 은혜 얘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가족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사이프러스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막 전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구나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던 장소가 어디?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를 갔을 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간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저 끝섬에 끝머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가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 마술사가 영적으로 그 성을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 가오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는다라는 개념이 큽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악한 영이 강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아요. 선교지에 나가면 악한 영들이 영들이 그 지역을 어떤 사람을 꽉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태국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선교사님이 사전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교도소와 저 학교는 이 수장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예배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곳이니 중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선교팀들하고 막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땅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교도소로 진군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그랬더니 그 교도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한 200에서 300명가량의 재소자들이 모이는 곳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공간이 열렸던 놀라운 역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죄송합니다만 불독처럼 생긴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불독처럼 계신 교장도 일평생 자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한 번도 문을 오픈하지 않았던 그곳에 많은 중보기도들과 함께 이 사탄의 영향과 함께 싸우자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학교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이제 태국 선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교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막 뛰놀면서 아름다운 그 선교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 앉아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선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땅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선교 현장에 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근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 보니까 말입니다. 바나바는 좀 다르죠. 이 사울은 직진의 사람입니다. 열정과 정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자 마술사를 보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했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네. 너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 그쳐라 하고 선포하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그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열정과 정열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저의 책 가운데 보면은 세상과 충돌하는 책 두 번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령님이 홀대를 당하십니다.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믿는 자들이 절제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약화됩니다. 그 다음, 세상과 충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충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서 사단이 굴복하고 사탄을 묶어버리는 성령 충만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악한 영과 거짓의 영과 싸우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돌하실 때 세상에 바르지 못한 가치관과 충돌하셔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방향이 아님을 보셨어요. 바나바 같은 기질과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려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이 헬프, 섬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기질을 갖고 계세요. 열정과 정열. 예, 일어나셔서 충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묶여있는 악한 곳들에 가서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깃발 꽂고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조화롭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지들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사역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 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니라. 내가 너희의 조물주이니라. 내가 너희의 책임자이니라. 내가 너희의 마스터이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라. 이 고백은 신약에 이렇게 나타나요. 화면 봅시다. 크게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합시다. 왜 사는지 보여주자고요, 세상에.